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끝에까지 하고 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만 오늘 생각을 하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넣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서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서 앞에 있는 외서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각과 핀 곳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예소를 금으로 입히고 은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예수에 속한 달의 전구를 금으로 입혔더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솔로몬 성전 건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는 솔로몬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의 외부 공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성전의 내부 공사, 내장과 목공, 이것은 어떻게 공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기억에 딱 남는 말이 뭡니까?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중에서. 네? 내소. 자, 내소. 좋은 말씀, 내소. 왜냐하면 여기 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 제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내소에 대해서. 내소가 곧 뭐죠? 지성소. 근데 거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금이라고 하던데. 성전은 온통 뭘로 되어 있다? 금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한번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성전은 어느 쪽을 향해서 세워져 있죠? 네.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건데 그걸 알아내시다니. 이거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성전은 동쪽을 향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동쪽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였죠? 낭실. 그러니까 소위 현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가 현관, 그러니까 낭실이라고 하는 현관.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하나, 둘, 셋.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제일 뒤에 서쪽에 있는 게 지성소죠. 지성소부터 안에서부터 오는데 이 가로 이 세로 길이가 얼마였느냐? 27m 정도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 가로 폭은 얼마예요? 9m 정도 되고 높이가 13.5m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 크기가 몇 평 정도라 그랬죠? 네? 잘 생각이 안 되는 거네. 이 지성소는 25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디죠? 이 성소는 그거보다는 더 크니까, 성소는. 지성소가 제일 작아요. 그것도 75평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전체가 성전 현관을 빼고 나면 딱 100평 정도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곳은 25평. 그래서 이 25평이 국민주택 규모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모양이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옆에 벽을 빙 둘러가지고 뭐를 만들었다, 그죠? 다락을 만들었다. 다락에다가 뭐를 지었다? 골방을 만들었다. 골방을 몇 개? 30개를 만들었다. 한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성전이 현관을 제외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둘레로 해가지고 다락을 만들었는데 다락이 다락에 골방이 3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성소는 현관은 다 톡 트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전 들어가가지고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75평 정도 되는 게 있고 그 안에 25평짜리 지성소가 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높여 있다. 딴 데는 다 창문이 나가지고 그 붙박이 교착이라고 하는 창문이 나 있는데 지성소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게 없다. 벽이. 그래서 완전히 깜깜하다. 그 다음에 이 성전 둘레에 싸고 있는 다락이 전부 몇 층? 3층. 3층인데 올라가는 계단은 무슨 형으로 되어 있다?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죠? 아, 외벽에 빙들어가면서 다락이 되어 있고 거기에 3층으로 된 골방이 있는데 골방이 30개다.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려면 이렇게 나사형으로, 나사라는 거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나선형 계단으로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내려와가지고 다시 현관을 통해서 정문을 통해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좀 더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다. 지성소에는 정문이 없고 깜깜하다. 그리고 크기는 몇 평이? 25평. 그러니까 스퀘어피트로 하면은 900스퀘어피트 정도. 지성소가. 자, 900스퀘어피트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죠? 대략. 여러분 감이 좀 잡히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성전 구조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럼 그 안에 내장을 한번 보자. 오늘 내장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내장의 크기가 어디 보자. 어떻게 되냐면 우선 성전 벽의 얘기를 먼저 합니다. 성전 벽이 있는데 성전 벽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느냐 하면 전부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성전 벽은 완전히 백향목으로 완전히 둘렀어요. 그리고 바닥은 뭘로 깔았느냐? 잣나무로 깔았다. 자, 바닥은 뭘로 깔았다? 잣나무. 그 벽은? 그럼 위에 천장은? 당연히 백향목이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벽을 빙 둘러싼 백향목에다가 거기에다가 뭐를 새겼느냐 하면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그리고 활짝 핀 꽃을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 벽을 전부 다 둘러가지고 뭐를 했다? 금을 입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요. 25평을 완전히 안에 금으로 도배를 했어. 입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나온 75평 성소도 완전히 금으로 도배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번쩍번쩍하겠죠. 엄청나거든요. 그럼 도대체 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집을 완전 금으로 이 정도 되는 건물 안을 갖다 전부 만약 금으로 입혔다 그러면은 금이 얼마나 필요해요? 역대하 3장에 가서 보면은 얼마냐면 600달란트의 금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0달란트면 지금으로 말하면 20톤, 1톤짜리 트럭이 20대가 금을 가득 싣고 가서 그 금으로 했어요. 여러분 가격이 얼마나 돼요? 금 한 돈에 얼마? 그럼 그거 가지고 2만 킬로그램의 금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2만 킬로그램을 금을 올리잖아요. 그럼 이 집이 가라앉아요. 그렇게 뭐 그런 엄청난 금으로 안을 성전 내벽을 전부 다 도배를 했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생길 가능성일까요? 그렇게 비싼 성전의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전 벽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지성소는 그럼 어떻게 꾸몄을까? 하나님이 법궤를 놓은 지성소를 어떻게 꾸며서 그게 궁금하죠. 지성소는 뭘로, 벽을 뭘로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아까 백향목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백향목으로 완전히 했어요. 그리고 벽에는 마찬가지로 종려나무나 활짝 핀 꽃을 탁 생겼어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했고. 근데 크기가 얼마냐면 그거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딱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사각형인데 9m 짜리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치니까 뭐 크진 않아요. 조그만해요. 그런 이제 지성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보면 뭐가 있었을까요? 언약궤도 물론 있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걸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요. 쫓아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가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가서 살고 싶으면 어딘지 알아야지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곳을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를 통해서 막아버려서 파수를 지켜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나님께 가려는 것을 막는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제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은 또 어떤 데 쓰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실 때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지금 하만 곳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타고 가시느냐? 바로 이 그룹을 타고 가세요. 그래서 그룹은 그런 천사 같은 거예요. 그룹. 이제 이 그룹인데 그 지성소 안에다가 그룹을 두 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룹의 크기가 위 2.25m, 가로 세로가 2.25m 딱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둘을 그룹 두 개를 만드는데 이 그룹이 맞죠. 한쪽 날개가 얼마냐면 2.25m예요. 그럼 두 개 합치면 4.5m가 돼요. 그럼 두 개니까 양쪽에 서 있으면 몇 개? 9m가 되죠. 이 폭이 9m인데 그렇게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날개를 쫙 펴가지고 천사인데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쪽 벽을 닿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저쪽에 있는 그룹하고 손이 닿습니다. 그럼 저쪽 그룹도 요 손이 닿아가지고 이쪽 벽을 닿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9m짜리니까 서로가 탁 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룹이 4.5, 4.5니 그 밑에가 비어있겠죠. 거기에다가 법궤를 넣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면 그 법궤에 하나님이 시은소라고 해서 거기에 임재를 하세요. 성전 안에 지성소로 그림이 생각나죠. 그런데 이 그룹이 어떻게 생겼을까? 딱 정사각형이라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그룹에 대한 모양, 형상을 갖다 성경에는 얘기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하여튼 그룹을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천사님은. 그러니까 천사나 어떻게 보면 천사나 또 하나님은 이 땅에 형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가 천사는 어떻게 생겼다? 날개를 가지고 아주 막 이렇게 돼. 날개는 분명히 있는데 형상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우리 지금 개혁교회들은 교회에 십자가를 두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두는 것은 천주교회에서 하던 이런 습성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를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우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조차도 형상이 우상이 되니까 치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게 허전해, 좀 뭐가. 그래도 간간에 뭐가 앞에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심리가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를 놓을까 하다가 하나님 얼굴을 모르지 하니까 놓은 게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그거 이렇게 보면 오늘 제가 저기 아틀레틱 시티 거기 어디 양지교회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교회가 아주 아담하게 정말 잘 구별했는데 가운데가 딱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가 왜 네온사인 비슷하게 어디 있는데 가면 막 번쩍번쩍하는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돼 있어. 그래서 야 너무해. 그래서 그런 거 같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자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냐고 반주기를 갖다 틀어줘요. 근데 그게 노래방 기계 비슷하게 돼가지고 쫙 지나면서 착착착착착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 반주가 좀 찬송가 반주는 좀 경건해야 되는데 노래방 반주예요. 잔잔잔잔잔잔 이러는데 찬송을 하는데 십자가도 반짝반짝하고 있지. 노래방 한데 반짝하니. 야 그러니까 우리 저 선배 중에 그러니까 저보다 한 45회 정도 선배 되시던 목사님이 이거 야야가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해가 하는데 우리는 뭐 영성이 약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십자가를 놓는 것 자체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장로님 십자가를 놓아야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새로 건축해가지고 좀 깨어있는 목사님이 십자가를 치우고 강단만 놓고 이렇게 또 강단도 옆에가 아니라 옆에다 이렇게 구석에다 탁 놓고 가운데 안 놓고 탁 위잖아요. 그러면은 사모님서부터 장로님, 권사님 전부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놓으세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아직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천주교에서 쓰던 우상을 그대로 쓰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랬다. 이런 얘기하면 아유 저 목사 악령되어 십자가를 없애지 않는 교회에서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500주년인데 그게 없습니다.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심정적으로 놔요. 제발 여러분들 십자가가 보이더라도 우상으로 모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에 짰는데 그게 무슨 우리를 구해 주겠어요. 그 십자가 형틀과 같은데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세워요.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코걸이도 만드나요? 십자가라고. 그리고 십자가 들고 다니면 무슨 큰 신앙인 것처럼 자랑해. 십자가. 자네도 십자가 걸어놔. 집에도 그래서 십자가 하나 걸어놔야지. 우리가 그런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상이다. 그러면 그런 모양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법궤라고. 그 다음에 이, 저, 지성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문. 지성소 문을 만들었는데, 문은 뭘로 만들었을까? 나무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지성소는 벽이고 문이고 뭐고 전부 감람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근데 그게 재료로서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감람나무 자체가 이 히랍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감람나무가 자기의 신상, 신의 모양을 만드는 나무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것을 옛날 고대에는 다 똑같이 썼는가 봐요. 그게 문짝을 만드는데 문짝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종려나무, 아까 말한 그룹들, 그 다음에 활짝 핀 꽃, 이런 꽃송이를 거기다 그려놓고 그걸 다 그분이 입혔다.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 문짝은?
감람나무.
예. 벽은 무슨 걸로 만들어?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 감람나무. 백향으로. 백향으로. 또 뭐야? 이게 틀리게 하면 안 되죠. 백향으로. 요거는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아까 얘기한 시랍시나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닥은 무슨 나무? 자, 잔나무, 백향목, 감람나무. 자, 요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만들어 놓고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 문 있는데, 거기에다 금사슬로 쫙 이렇게 늘려가지고 박아놨어요. 그거는 장식이 아니라 금사슬을 통해서 여기는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무슨 옆집 아저씨 만나지 하나님 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과 경외함을 나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이 오늘날에 아주 최근에 나와서 신앙이 우리 주님이 누구의 친구처럼 됐어요. 예수님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다정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분은 하나님도 무섭지도 않아요. 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어기고 섬기지 않고 예배 빠져도 하나님은 즐거우신 분이고 기쁜 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엄청나게 두려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 그분이 저걸 무찌름을 봤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그분이 잘못되면 아가니고 누구 바로 처단해서 죽여버리는 걸 봤잖아요. 바로 벼락을 맞아 죽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라는 건 두려워서 모두 속죄하는 이런 것이 제사였어요. 근데 오늘날 예배는 그렇게 예배들 예배가 우리 너무 무거워요. 좀 즐겁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이런 예배만 좋아한다는 게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경외하는 아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나가 있는 것이 예배. 오늘날 예배가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문자을 할때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그 문 앞에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 제단은 감람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문자하고 이거는 감람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는 향단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향을 피우는 게 있어요. 지성소 바로 앞에. 그런데도 이 향단은 지성소를 소개할 때 지성소 마치 안에 있는 것처럼 이 향단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향단은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을 왜 피우느냐 하면은 향을 피우면 뭐가 나죠? 향의 연기가 나죠. 그 연기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어떻게 되죠? 가뜩이나 깔끔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금이 만약 난 금으로만 칠해진 방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여러분 가봤어요. 그러면 빛이 안 비쳐도 반짝반짝해서 환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본특집은 어때요? 어떤 방이 금으로 완전히 막 칠해졌는데 빛이 하나도 창문도 없어. 그럼 환해요? 깜깜해요? 아, 금이 번쩍번쩍 안 해요?
빛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비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인데 금이라도 어둡잖아요. 근데 그럼 어두우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뵙는 게 두려워가지고 거기다 다시 향불을 피워서 연기를 띄웁니다. 연기가 자욱하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연기도 안 보이지. 깜깜해도 안 보이지.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들어간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우리에게 참지 않으시고 인내하면서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기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구약시대처럼 바로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 만나가지고 거짓말 쓱 하려면 갑자기 혀가 막 돌아가는 거야. 거짓말하면. 그럼 입이 뻣뻣해져. 이런 형벌을 내린다고 가정해보세요. 이정근 집사님이 오늘 뭔가 안 봐야 될 걸 눈을 어떻게 이렇게 봤는데 그건 예를 들어 나쁜 걸 봤다 이거. 그럼 갑자기 눈알이 물렁물렁물렁물렁 나온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때는 만약에 같은 그럼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쫄뚝쫄뚝 걸어 꼬꾸라지고 만약 이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즉시 벌을 내리니까 잘못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만약 잘못한 걸 바로 벌을 내린다면 우리 중에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뭐 눈이 튀어나왔거나 귀가 막 이렇게 냈거나 이상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안전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말 안 하면 되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고 땅을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또 입이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말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참으시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눈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하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건 뭐예요? 내 백성이라고 너무 사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죠. 나는 온통 나의 모든 것을 줘서 사랑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쏟고 있는데 딴짓을 하는 거야. 쟤는 나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뭘 하세요? 질투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질투하니까 벌도 주고 채찍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사가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 바로 지성소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정말 존귀하고 아주 어미하고 영원처럼 정말 그런 경외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건 뭐냐면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도 짓지어 지성소도 짓고 성소도 짓고 현관도 만들고 다락도 만들고 골방도 만들고 별거를 다 금도배하고 전부 다 만드는데 건축하는 내용을 유심히 보면 딱 하나 하나님의 이 언약궤 법궤는 아무것도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법궤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모세 시대에 돌판 율법을 주면서 이것을 법궤 안에 두어라 해서 성막 안에 자기들이 천막을 치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만들어 넣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돌판을 넣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만들어 놓은 그 법궤를 갖다가 솔로 저 모세가 만들었던 거 지나가서 솔로몬까지 오면은 무려 400년이 넘게 지났다. 그러면 그 법궤가 어떻게 됐을까? 400년 된 법궤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400년이면 썩어야 당연히 무슨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법궤 얘기는 한마디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법궤를 옛날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법궤,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다시 찾아온 법궤, 다윗이 찾아와서 다윗 성에다 놔뒀던 그 법궤를 하나도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옮겨다가 어디다 놨다? 지성소에다 놨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말하죠?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되는데 법궤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조금 더 달라지게 할게요. 약속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400년 된 법궤를 갖다가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어쩌면 성전 짓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법궤를 새로 금으로 도배해가지고 우리가 감람나무로 해서 착 해서 니스 칠하고 빼빠로 밀고 해서 바짝 해서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궤는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법궤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는 그 디자인 설계도를 갖다가 다윗을 줘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길 때 법궤에 대한 하나님이 안 주셨다. 주셨다면은 당연히 만들었겠죠. 하나님의 그 의미가 뭘까? 아, 법궤는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에서 엄청난 숨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했어도 안 됩니다. 법궤는 항상 처음부터 동일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대략 이제 아까 그룹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법궤를 놨다 그랬죠? 그룹이 양쪽에 손 닿아가지고 벽에 딱 닿고 있으면 날개를 펴고 있으면 그 밑에 바로 법궤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앞에 향단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성소, 그 다음에 밖에 나오면 지성소에서 나오면 성소, 성경에 보면 외소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문짝도 만들었어요. 여기 문짝도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아 문설주를 감람나무로 만들고 이 밖에 있는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짝, 아까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짝이에요. 이번에는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 성소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향로도 놓았고 물두덩도 놓았고 진설병도 놓았고 하는 이런 제사 준비하는 방인데 그 방에다가는 문짝은 그 방은 아까는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이번에 잣나무로 만들었죠. 전 잣나무로 그 문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잣나무가 그렇다고 격이 좀 떨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닥은 잣나무고 문짝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깥 성전 벽에 삑 둘러가지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다락이 있다고 그랬죠. 다락 그 뒤로 뭐냐면 뜰을 만들어가지고 이 돌을 갖다가 한 층, 두 층, 삼 층 정도 높이 이렇게 쌓고 거기다 백향목 널반지를 딱 깔아가지고 뒤를 쭉 들어서 앉을 수도 있는 뜰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이제 성전 여러분 이제 밖의 모습하고 안의 모습 생각하면 기억납니까? 이제 대략 아직도 기억 안 나세요? 이병택 집사님 기억나죠? 대략 그림이 그려질지 어떤 거죠? 그죠? 왜냐면 전기를 하시니까 이건 뭐 기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성전 성막 얘기하면은 여러분 바로 그림을 아 성전은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가 성전이 어떻게 보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 38절 쪽에 보니까 37절서부터 38절 한번 6장 읽어볼까요? 시작.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10년이었더라. 솔로몬이 그러니까 자기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 근데 여기 딱 보니까 2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났으니까 7년은 아니고 7년 6개월이 걸렸다. 2월에서 8월에 끝났으니까 7년 6개월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7년 하고 6개월이 걸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왕기상 6장은 성전의 구조와 성전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에게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딱 해서 성전이 다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7장 1절부터 12절에는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품을 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아니라 바로 성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됐죠? 솔로몬 궁전이 시작됐죠. 몇 년 걸렸다? 그러면 성전은? 근데 솔로몬 궁전은? 그럼 여러분들 생각엔 어느 게 더 훌륭하고 잘 됐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전자? 오래만 걸리면 잘 짓는 건가요? 아니, 노임을 안 줘가지고 일꾼들이 땡깡 부리면 공사가 준비돼서 오래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장마지 13년이 걸렸어? 자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어. 그런데 성전은 7년 반밖에 안 걸렸어. 그러면서 현재 솔로몬 왕궁이 지어진 것을 12절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왕궁 구조를 한번 보니까 우선 기술자를, 특별 기술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두로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놋 주조를 하는 놋공, 놋 있잖아요. 주석.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는 놋 기술자를 데려왔어요. 그 사람을 했는데 왕궁 크기가 이렇게 보면 얼마인가 하면 가로가 40m, 100규빗이에요. 왕궁 크기가. 가로가 100규빗. 그런데 저기 성전은 얼마 있었죠? 60규빗밖에 안 됐어요, 세로가. 그 다음에 세로는 여기는 50규빗인데 성전은 20규빗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높이는 똑같이 30규빗. 그러니까 높이는 똑같이 13.5m. 그 대신 이 성전 자기 이 왕궁의 길은 40m, 22m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 성전은 27m, 9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냐면 높이는 같지만은 면적이 넓기로는 솔로몬 왕궁이 4배가 더 넓어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솔로몬이 지가 사는 왕궁, 자기가 사는 왕궁이 4배나 넓어. 누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보다다. 여러분 생각에 딱 뭐가 생각나요? 요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지었던 성막, 그거보다 17배가 더 넓어요. 굉장히 솔로몬 성전이 화려한 일이에요. 건축 기간도 7년인데 여기는 몇 년? 13년.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2번, 2절 보면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길이가 200규빗, 광이 50규빗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바논 나무라는 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그렇죠.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다른 나무. 근데 백향목 나무인데 나무로 궁을 지었다 이렇게 되는데 원어에 보면 백향목 숙궁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백향목 나무를 많이 썼는지 그 궁전이 숲과 같더라. 백향목의 숲과 같더라. 그러면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보다 훨씬 많이 썼어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에 살짝 넘어가보면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놓은 자기 궁전을 뭘로 썼느냐? 뭘? 그릇 창고. 창고로 쓴 거예요, 창고로. 야, 그니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로운 사람이냐. 영국 진짜 대단한 사람. 근데 솔로몬 이 궁을 갖다가 전부 다 보면 다섯 개의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 가만히 보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레바논의 숯불, 그 백향목, 완전 숯불과 같은 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궁 앞에 또 성전을 따라서 이렇게 뭘 만든, 현관을 만든다. 현관도 있고 그 다음에 현관 앞에 나오면은 왕은 그 당시에 재판을 했는데 왕궁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기 위한 재판정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뭐가 있냐? 지가 산, 자기가 산 궁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똑같은 크기의 으리으리한 궁전을 하나 더 지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 아내, 바로의 딸의 궁전을 갖다 지어놨어요. 바로 딸을, 세상에 이스라엘의 이 왕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 더 웃기는 것은 성전과 예루살렘 이저에서 성전하고 솔로몬 왕궁은 한터 안에 있어요. 같은 곳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바로의 궁전까지 있다. 왕래. 그럼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럼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왕궁이 왜 성전보다도 더 오래 걸렸을까요? 왜 오래 걸렸을까요? 여러분, 여기 대답은 하나도, 여기 해답은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왜? 맞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었고 자기 왕궁을 지었는데, 성전 짓는 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서부터 전쟁에서 금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미 나무며 목재며 재료를 상당히 준비를 다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수년 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준비해야 되니까 재료 구하기가 더 힘들어서, 그래서 20년 걸렸다. 이집트에 있는 어떤 궁전은 200년 걸려서 지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20년 13년을 남고도 아니죠. 20년 뭐 맨 넘는 것도 굉장히 빨리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짓 때는 전국에서 일꾼을 동원해가지고 3만 명 뭐 2만 명 막 동원했잖아요. 근데 그 일꾼들이 7년 동안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려면 13년을 또 일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능률이 좀 안 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가 우선 또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훨씬 더 걸리고 크기도 훨씬 더 크고 화려함도 더 화려한 궁전인데, 놀랍게도 재밌는 것은 성전을 지은 것은 6장 전체를 차지해서 38절까지 나가는데, 그리고 14절,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서부터는 성전에 쓰는 사용 기구며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7장 마지막까지 또 51절까지 계속 성전에 있는 걸 써요. 근데 솔로몬 이 궁전은, 자기 왕궁은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오래 지었는데도 12절로 간단히 끝내버리고 말아요. 이런, 왜 그러느냐? 요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히 이렇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성전터에다가,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을 거기다 같이 넣은 이유는, 솔로몬 궁전을 넣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열왕기상 7장을 기록한 이 저자는 사실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다 지은 다음에 뭐를 하겠어요? 왕궁을 짓겠죠. 성전 지으면서 왕궁도 같이 짓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공사가 엇갈리니까. 그럼 성전 7년 다 짓고 왕궁을 또 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성전 다 짓고 왕궁도 다 짓고 난 다음에 7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솔로몬 왕궁을 지었다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솔로몬 궁전 얘기를, 왕궁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13절부터는 성전 건축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얘기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차라리 성전 짓는 거 다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그리고 8장에 올라가면은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봉헌식을 해요. 성전을 지었으니까 봉헌식을 하는 게 8장에 나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이 왕궁 얘기를 해주던가, 성전 짓고 난다. 근데 요 사이에다가 12절까지 살짝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학자들은 좀 궁금해. 왜 이렇게 넣었을까? 7년밖에 안 걸린 성전과 13년 걸린 걸 갖다가 이게 대비를 시키면서 여기 넣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저자는 아까처럼 그렇게 훌륭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생각이 달라졌다. 틀렸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비를 그렇게 지켜주셨죠. 아비와 내 아비 다윗과 약속을 하셨죠.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근데 저한테 저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온 나라를 다스려 태평스럽게 하고 이웃나라 전부 조용하게 했는데 제가 이제 성전을 정말 전심을 다해 나의 생명 다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저자가 열왕기상을 쓴 저자, 저자는 다시 말해서 옛날로 말하면 역사사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사관 사실대로 쓰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종교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어요. 그럼 성경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썼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7년밖에 안 걸리는데 자기 공을 짓기 위해서는 13년이라는 시간을 쏟아가면서 정성을 또 쏟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도하고 간절했던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자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보다도 훨씬 커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오로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성전보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의 이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해주는가, 내게 오는 영광, 이런 것을 더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되고 말았다. 거기다가 더 심한 것은 바로 딸까지도 궁전을 그렇게 지어줄 정도로 이미 솔로몬이 아, 좀 틀렸다 이런 얘기야. 거기다 여기 솔로몬 짓는 건 절대 안 읽었습니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석재, 목재, 돌하고 나무를 온통 쏟아붓다시피 하고 지었어요. 그런 걸 이 열왕기상 저자는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갖다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솔로몬이 7년 돼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증거하고 13년을 지어서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13년. 그래서 의리를 위한 성전보다 4배나 더 넓은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까? 어느 걸로 생각하세요? 솔로몬이 그런 걸 지었을 때 자기 궁전을 그렇게 크게 지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는 소위 말해서 인간 탐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이건 솔로몬의 지금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를 많이 해서는 안 되죠. 뭐였죠? 제사를 많이 가져요. 여자를 많이 가져면 안 되죠. 말을 많이 가져면 안 되죠. 금을 많이 가져면 안 되는데 솔로몬은 자기 궁도 똑같이 막 어리하게 금. 하나님은 지금 통탄한 마음 성전을 지어놨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은 그렇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설계도대로 지었다 하지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성전을 그렇게 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의 왕궁을 짓는다면 역시 내가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안 돼. 지금 저자는 그걸 여기다 기록하는 거죠. 뭐 솔로몬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니까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니까 나도 이런 걸 지어야 돼. 그리고는 성전터 안에다가 하나님의 전과 자기 집을 똑같이 지어놓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달라 했으니까 난 이렇게만 짓습니다. 그러나 나는 위대한 왕이고 할 일이 많으니까 상상도 안 하고 엄청난 것을 지어버려. 인간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 궁궐, 왕궐, 이 왕궁을 지은 기사를 이렇게 쭉 12절까지 읽어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지혜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충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솔로몬의 무만 무기가 보여요. 솔로몬의 명예만 보여요. 솔로몬이 얼마나 우귀한가, 얼마나 명예가 높아졌는가, 솔로몬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영광과 화려해졌는가만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의도적으로 저자는 그것을 튕겨놓았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말은 없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신앙은 세상적인 성공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더 그에게 더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데도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 그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솔로몬의 그 영화를 찬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솔로몬처럼 솔직히 솔로몬처럼 뭐 영화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지혜와 하나님께 바쳐 성전을 짓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은 어느덧 흔적도 없어지고, 이 7장 1절부터 12절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은 너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 네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했던 게 뭐냐, 이 백성 다스리기 위한 지혜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는 이미 세상을 향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 너의 탐욕스러운 교만한 너의 그런 것을 부호와 명예를 채우기 위한 완전히 세속적 덩어리를 맡기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7장 1절부터 12절을 쓰고 있어요. 성경기사를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갖다가 팍! 솔로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큰 성전을 짓고 이렇게 위대한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자기 부에 대한 과시예요. 내가 이제 세계를 평정하고 가장 평화로운 왕이니까 내가 이런 왕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자기 교만을 표시합니다. 마치 주변 국가를 정복한 이 다윗이 자기 군사들은 암몬에 가서 싸움하게 하고 자기는 왕국에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땠죠? 바사바를 보고 보면 타락의 길로 가잖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두려워하세요. 축복 주니까 그것까지 즐거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고 만약 돈을 줬다 이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두려워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주었을 때 그 백세의 아들을 통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예요? 테스트예요. 네가 이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건강도 주고 이런 축복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형통도 주고 별걸 다 주는데 네가 이것이 너에게 나보다도 더 뺏겼느냐 안 뺏겼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 거기 넘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고 헌당식 자랑스럽게 헌당식 8장에 가서 하고 나서 9장서부터는 몰락의 길로 들어가, 그리고 11장에서는 바로 왕국이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방만 잘못 지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배가 망치고 나라까지 깨져버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경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면은, 여러분, 갖다가 망합니다. 축복은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거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잘 된다가 아니에요. 나한테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어질 때 우리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더 두려워.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주면은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는. 근데 조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거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성경에 흐르는 모든 내용을 보면 저도 그래요. 우리의 형통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깨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성전인데 주님을 모신다는 이 성전, 이 성전이 내가 잘되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내 몸 전체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다.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주님이 계시기 위한 곳이지 성전을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죠. 성전 건축 중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가지고 내가 내 법도를 지키고 내 율법을 지키고 하면은 내가 여기에 있겠고 내가 너 민족과 같이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성전 지으나 마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여기에 계신 그런 집이 돼도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고 그럼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한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정말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니 그걸 정말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누리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